시민기록위원회 작가 기록단이 쓴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서문의 일부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절대적인 호의에서 절대적인 반감으로 바뀌는지 그분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세상이 참으로 교활했다. 언론이, 정치인이, 일부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선장보다 해경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되어갔다. 가족들을 조롱하고 보상금으로 공격했다.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벽을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이 비정상적인 현상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부모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외면했던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실은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진실을 통렬히 깨달은 시간이었다. 부모들이 평범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회의 문제를 외면할 때 결국 화살이 돌아온 곳은 자기 자신이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침묵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었다.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터득한 이 성찰 이후 부모들은 우리 가장 밑바닥인 영혼의 중심이 되었다. 책쓰기 글쓰기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 코치입니다.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글이네요.
네. 기록단이 전달하는 글의 서문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죠. 네.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아까 뭐 얘기를 들으면서 간단하게 참고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4.16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육성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집안이었고 아이들하고는 어떤 관계였고 사고 당일날 혹은 사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났는지를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 육성으로 그 각자의 작가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기록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 마무리가 안 된 거 보면 슬퍼요.
네, 그렇죠. 가장 그 제가 오늘 상황일로 얘기를 드리면 좀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로 그 유가족 분들을 막 이렇게 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이 뭐 쓰레기들아, 시체팔이들아 막 이런 식으로 유가족 분들을 이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막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유가족 분들 뭐 15억씩 이미 받았고 조만간 25억씩 더 받는다고 하는데 뭘 니들이 그 밖에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런데 야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당 지금 40억씩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300명 넘으면 지금 1조 2천억을 갖다가 보상금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유가족분들이요 한 230명 넘는 유가족분들이요 이 보상금은 신청조차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네.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보상금 받으면 어떤 잘못이 밝혀져도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이 그 합의를 해야지만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잘못이고 그럼요. 보상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본으로 지금 진실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보상금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돈에 환장했냐 이렇게 네. 나오는 거거든요. 대보상금은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진상 규명이 먼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이렇게 뭐 40억, 뭐 15억 원이 아니고 밟음색 원입니다. 근본을 문제를 파헤쳐서 지금 하겠다는 게 먼저인데 이게 지금 2015년 8월 달에 네. 아직도 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반 지난 상황에 아직도 이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 이간질하고 장난치는지 아 정말 말도 못해요. 야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하다. 지금 이 나라의 정권 정말 너무하다.
제가 왜 장난으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정신보험 들었으니까 제가 죽으면 1억인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그걸로 효도하지 막 그런 말을 장난으로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네.
제 세월호 그걸 보고 나서는 그런 장난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요. 그 부모님들 지금 뭐 이게 글 여기 쓴 내용들이 그랬어요. 40억이고 400억이고 다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최소한 뭐가 진실인지 진상 규명 첫 걸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그런 이제 뒤에서 조작하고 그걸 참사 그 구조하지 않은 데 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나서야 합당한 배보상이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데 이거를 뭐 언론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뭐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많이 망가져 있죠. 네. 네. 그러나 누군가는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사안을 주시하면서 기록하면서 나가고 있다. 역사는 뒤에 숨은 거짓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 나라가 뒤로 네.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네. 점점 요즘 제가 역사에 관련돼서 뭐 팟캐스트나 뭐 그런 거를 책이나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네. 그러니까 만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삶의 가치에서 아니면 진짜 내 후손들을 위해서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면서부터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네.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물려주는 뭐 저도 그렇고 신혜인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세대들한테 그걸 만들어줘야죠. 네. 예, 좀 책임감을 더 갖고. 네.
저희가 오늘 원래 보통 한 차수가 10분씩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네, 좀 이번 차수 통으로 묶어서.
아, 한 주차 네 개로 나눴던 거를 한 번으로 다요?
네네.
그렇게 그래. 하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 때문이죠. 네.
제가 지금 녹음한 지 한 저희가 한 8분 정도 지났는데요. 재채기를 엄청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묶어서 우리 네. 그 팟캐스트도 중요하지만 팟캐스트 운영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야, 여름 감기는 걔도 안 걸린다는데 감기 네. 걸려서 막
걸려요.
콧물 찔찔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위주로 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일어나는 뭐 이슈라든지 팁이라든지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뭐냐면,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본 사람도 있고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읽으시면 꿈만 필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안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이제 좀 와닿으실 거 아니에요? 와닿은 측면에서, 그냥 이 글이 써져 있는 컨셉이 뭐냐면 기록단입니다, 기록단. 그러니까 남이 말한 걸 기록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는 네. 나의 감정이라는 거 그다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를 보시게 돼요. 감정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데 세월호와 관련해서 저희가 500일이 지났죠. 바로 사실 이슈 들어갈 때 저희가 이슈 뭐 관련한 미션을 드리진 않았는데 글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세월호가 지난 상황에서 지금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회의 현상들이나 세월호와 연관된 뭐 내 삶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합동 분향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강남역에서 뭐 서명을 뭐 네.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런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제 삶에도 네. 하나의 기록들이 지금 있어요.
네,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도 그랬고 아마 그 뭐 여러분께서 뭐 많으면 많은 활동, 적으면 적은 활동, 혹은 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보신 걸 수도 있고 네. 뉴스에서 접하신 걸 수도 있고, 혹은 이 책을 보시면서 진행했던 시간조차도 여러분 삶의 그 궤적이니까 세월호와 연관된 여러분 삶의 그 기록들, 삶의 내용들을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A4지 한 두 장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뉴스를 접하는 순간부터가 저한테는 되게 황당했었던 기억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구조라고 해서 완전 사무실에서 조화를 했었는데
네.
완전 그 뉴스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부터는 멘붕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정리해 나간다면 꽤 많은 양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얘기하신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일부분 있는데 뭐 사실은 매 그 부모님들 이야기까지 난 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맨 첫 장의 내용이 그 2학년 4반이었던 김건우 학생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 노선자 씨 이야기 내용에 그 있어요. 초반에 아까 사고 일어났을 때 얘기죠. 어떤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구조됐다는데 어쩌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런 기사 좀 내보내지 말라고. 그런 기사 내보내면 구조 안 할 거 아니냐고. 그 애들 다 구해야 하는데 이미 다 끝난 걸로 처리해야 되면 안 구하고 119도 가다가 멈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내 말은 무시하고 딴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말은 다 안 통하고 안 믿어주는구나. 사람들이 다 싫었어요. 그때 아직 구조 안 됐다고 누구 하나만 말했어도 좀 더 구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정말 그 전까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그걸 보도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인터뷰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말만 담는 것 같아요. 뉴스가 진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믿고 우리가 그 살아간다면 굉장히 그 가려진 걸러진 정보만 우리가 사실 보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실제 상황 내용에 썼던 것 중에도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딸을 잃으신 분 얘기가 하나 또 있는데 뭐냐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그 2학년 1반에 유미자 학생의 아버지인 그 유혜종 씨 그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웃들은 아직도 안 끝났냐고 해. 그러면 설명을 다 해주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끝내냐고.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 너희들 보상 많이 받았잖아. 너희들 10억씩 받았는데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오면 기가 막히지. 보상의 보자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 그랬느냐고 해. 언론 플레이가 진짜 무서운 거야. 우리도 사고 나기 전엔 언론에 나온 거 다 믿었어 100%. 그런데 직접 당하니까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네, 이런 얘기 또 나옵니다. 저희가 꿈한필 팟캐스트에서 참 많이 다루는 그 뭐랄까 언론인의 책무, 지식인의 태도, 글 쓰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작가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참 이렇게 세상을 접하다 보면 이런 추상적인 주문이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한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되죠.
네. 저희 이번 주 미션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세월호 500일이 넘었습니다. 이 기록은 굉장히 담담하게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육성을 작가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작가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세월호는 어떤 의미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은 어떤 기록으로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션을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핫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핫 이슈 몇 개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번 주에 다룰 이슈는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무식한 대한민국 진지 빨지 말고 책 치워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좀 알고 문제점도 네. 파악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좀 소개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부제가 책 안 읽는 사회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1인당 초등학교 정도 되면요. 독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쟁시키죠.
네, 1인당 연간 독서량이 65권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동화책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청소년으로 올라오는 순간 청소년은요. 1년 연간 독서량이 15.9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만 돼도 22권인데 네. 고등학교 되면은요. 9.8권. 1년에 책 10권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네. 문제 하나 덮으려고 차라리 이런 시간에 자 20대 이상이 되면요 네. 9.2권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10권 거의 9권 정도인 거죠. 그리고 책 집다가도 이럴 때가 아니지. 취업 준비해야지. 그리고 책 얘기하면 아이고 혼자 진지 빨기는, 그러니까 진지한 척 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우리 생기는지 저희가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을 많이 접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책을 접하지 않으면 되게 사고관 다순해지고 거의 책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다수가 TV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일반 통행이 되게 되죠. 쌍방이 아니고.
남이 주입한 정보들을 그렇죠. 갖다가 이제 사실은 책도 저자가 쓴 이야기들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네. 받아들이면서 자꾸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는 그 네.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렇죠. 책은 이제 TV는 굉장히 이제 씹어주는 그냥 웃다가 말다 저게 진짜 아니야? TV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믿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사실 정보의 습득량도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TV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받아들여요.
그렇죠.
네. 근데 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거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소나기 있잖아요. 그 네. 책으로 나온 김유준 작가님인가? 그거를 영화로 봤을 때의 영화로 본 거랑 책을 봤을 때와의 이미지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 돌을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장면을
네네.
근데 TV로 봐서 TV로 화면으로 봤던 사람 아이들은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아하, 그렇지.
책을 봤던 아이들은 다 다르게 그린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상상에 의해서
그럼요.
약간 그 아무리 같은 내용이 주입되더라도 책과 TV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사람마다.
네. 여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책을 안 읽는 시대로 가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책을 못 잡게 하는 시대다. 그래서 무식을 권장하는 시대가 네.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중생들도요. 공부에 도움이 안 되면 안 읽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책 중 하나가 중학생을 위한 국어 어휘력 만점 공부법. 이런 책이에요.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1인 거예요.
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또 그 다음 베스트셀러가 공부 고수의 3인의 비법을 탔던 이것이 공부다 뭐 이런 책. 그러니까 국어 단어하고 요약 외우고 토론 공부 기술 익히게 하는 게 청소년들의 책 읽기 어떤 목표가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보다 좀 다른 미국이나 영국의 그 청소년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는지 보니까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찾아보니까 양쪽 모두 1위가 뭐냐면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라는 책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기암 환자, 청소년이 둘이 말기암 환자인데 이 아이들이 우리는 이 세계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다루는 장편 소설인 겁니다.
전혀 다른데요, 느낌이?
아, 그렇죠. 그리고 또 기버라고 해서 기억 전달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책도 베스트셀러예요. 뭐냐면 여기서 감정과 기억이 통제된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 사회를 다룬 어떤 소설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한국 청소년들이 공부의 기술을 읽고 있을 때 미국과 영국 청소년들은 삶과 죽음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읽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입체적인 사고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이게 대학교 강의실 풍경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아예 독해력이 달려서 아예 못 읽고 있더라. 그래갖고 사실 입학 면접을 볼 땐 독서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리포트 쓰는 것도 아니고 독후감 한두 장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 도움직 훈련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다 보면 전후의 관계를 맥을 못 잡아서
네.
시험 볼 때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는 괜찮다가 그 고등학교 때 가면
네.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네.
공부할 때 더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은.
그렇죠. 우리가 이걸 왜 그 구조를 한번 또 더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구조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좋은 사회 진출하냐, 어떤 독해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분은 내용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암기하거나 이게 이렇게 문제를 다는 걸로 풀거나 이런 쪽이 더 많이 또 점수 배정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미국 같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책을 읽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고 졸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외국에 영국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 여기서 김헬렌이라는 22살의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독서의 깊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 학교에서는 발췌문을 읽었는데 미국에서는 1년에 한 5, 6권은 완독해야지 수업을 따라간다. 그래서 친구들이 남는 시간만 있으면 책을 펴서 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는 혼자 있을 때 TV를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와서 보고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 걸 보고 놀래더라고요. 네. 너는 집에 TV 안 보니?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의아했어요. 그 친구의 그 반응이.
그래요?
네. TV를 있으면 계속 봐야 되는 건가? 라고 싶더라고요.
얘기해 주지 그랬어요. 야, 팟캐스트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예. 그 얘기를.
좀 사회적 구조로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도 책을 지금 못 잡게 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 교육과 기업이 뭘 요구하냐면요. 스펙하고 스킬만 요구하는 거예요.
스킬. 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춘 인재나 질문을 하는 인재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식 없는 인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들어. 네. 따라해. 네가 볼게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기업 인재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창의적이고 뭔가 도전적으로 해보고 의문을 갖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틸까요? 못 버텨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할 줄 아는 문화, 의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캐보고 더 깊이 사고해 볼 수 있는 그 사회적 토양과 사실 책을 읽는 환경과는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무식을 권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지 말자.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 그럼 글쓰기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번 주 글쓰기 팁 여기 나오면 직설이라는 페이지에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팁이라게 나옵니다.
어떤 팁이에요?
여기서 한번 얘기를 얘기해볼게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좀 운동신경 간단하게 키우는 측면에서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특징을 세 개를 찾는 겁니다.
특징 세 개.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종이를 먼저 펴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 차원에서 진짜 많이 펴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정하고 대표적인 특징을 세 가지 적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요, 이 특징을 세 가지 찾선 두 번째는요, 이게 익숙해지면 현상이나 오감 등의 감정으로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예컨대 날씨, 사건, 냄새, 슬픈 영화를 본 느낌 같은 걸.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든 게 어떤 이는 비 온 날을 질척이는 습기로 적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촉촉한 공기로 적는다는 거죠. 누가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주관적이어도 상관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좀 확장한다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시간을 단축시킨다.
시간 단축. 어떤 의미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을 적으면서 두 번째를 포착하고 두 번째를 적으면서 세 번째를 포착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를 적으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포착하도록 연습한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네. 가지를 뭐를 하면서 다른 거를 글을 쓰면서 또 포착하는 거.
그렇죠. 네. 자, 이거의 속도가 이제 붙으면 네 번째로 강조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특징을 앞에다가 넣든지 순서를 네. 앞에다 놓는 거죠. 혹은 순서를 뒤에다가 넣든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첫째,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다. 두 번째로 이런 특징이 있다. 세 번째, 그 밖에 세 번째 특징은 이것이다. 자, 혹은 이제 마지막에 주장을 이제 더 강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이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이거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중요하다,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눈에 더 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건 이제 점층법 구성으로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처음에 우리가 세 개의 특징을 잡아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축구공의 그 특징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특징들의 인과관계를 엮어서 매듭을 지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 궁합하고 비슷하다는데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축구공의 특징 그러면 첫 번째 탄성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 공기를 채운다. 네. 세 번째 둥글다. 네. 이런 했어요. 근데 여기서 A와 B, 그러니까 즉 탄성이 있고 공기를 채운 걸 합한 특징이 뭐가 되냐면 잘 튀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기를 채운 거하고 세 번째인 둥글다하고의 특징을 합해보면 또 잘 구른다라는 거에 대응합니다.
네.
그럼 이 두 개를 합하면 잘 튀고 잘 구르는 걸 합하면 어떤 우리가 그 종합적인 매듭을 좀 접을 수 있냐면 움직임의 폭이 크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와 그럼으로 결론 같은 거를 이제 쳐서 붙이는 거예요.
네.
자, 축구공 예시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축구공의 특징은 첫째, 탄성이 있고 둘째, 공기로 채워져 있으며 셋째, 가장 큰 특징은 둥글다는 것이다. 자, 가장 큰 특징을 마지막에 넣었죠.
네.
자, 따라서 잘 튀고 잘 구른다. 자, 이 세 가지를 합해보니까 이런 특징이 나왔고
네.
그러므로 축구공은 움직임의 폭이 커서 넓은 축구장에 알맞다.
되게 단순하게 했던 게 글이 체계가 잡혀지고 풍성해졌어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쭉 한번 뭐 별거 아니지만 축구공의 특징은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인데 첫째에 강조를 넣든 마지막에 강조를 넣든 점층법이든 점광법이든 강조를 넣고
네.
이것들을 합해한 특징을 간단하게 적어주고 이걸 종합해서 나의 주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말하기로 한번 이제 입을 갖다가 한번 그 떼서 풀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말로 축구공은 첫째 탄성이 있고 둘째 공기로 채워져 있어. 그리고 셋째 가장 큰 특징은 둥글다는 거지. 따라서 가볍고 잘 튀는 데다가 구체라서 멀리까지 굴러갈 수 있어. 그러므로 축구공은 움직임 폭이 커서 넓은 축구장을 쓰는 축구 경기에 알맞아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확실히 뭔가 부드러워졌어요. 아까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렇게 생각을 말로 하고 요 말한 거를 이제 그냥 말로 끝내면 이제 그냥 대화고 요거를
네.
갖다가 글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네.
그래서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논리적 구성을 갖추는 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던 거를 좀 길게 쓸 수가 있어지고 이게 습관이 되면
네.
훨씬 더 체계가 잡힌 글을 써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글쓰기 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엔 돌아오렴. 마무리. 뒤쪽에 있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이후 우리는 모두 세월호 참사가 만들어낸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다. 슬픔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슬픔을 잊기 위해 그 시간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며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다시 하나의 시간을 슬픔에 가둔다. 그러니 우리는 가족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자식 이름 부모가 웃는다고 쳐다볼까봐 웃지도 못한다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슬픔만 고백할 수는 없다. 하나의 시간은 균질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시간들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인다면 슬픔이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더 맞다. 집 밖을 나갈 수도, 집 안에만 있을 수도, 아이의 물건을 태울 수도, 그대로 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는 시간. 이는 가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위로하며 같이 울고 싶지만 섣부른 위로가 가슴을 후벼팔까봐 다가서기 어려운 시간. 진실을 밝히려고 앞장서는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다가도 뒤돌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경의조차 잔인하다 여겨지는 시간. 집에 들어가며 누군가의 존재를 느낄 때 누군가의 부재에 직면해야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소소한 일상에 행복해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못하는 시간. 이 책을 읽는 우리가 보내는 시간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다. 가족들은 이 시간을 살아내기를 미룰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없는 시간. 그동안 익혀온 어떤 삶의 기술도 무력해지는 시간. 살면서 쌓아온 세상과 인간에 대한 감각을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야 하는 시간을 가족들은 먼저 살아내고 있다. 그것은 절망적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쳤던 우리는 다시금 가족들로부터 배운다. 누군가 이와 같은 참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적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확률을 따지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으며 모욕당해도 되는 죽음은 없다. 부인되어야 할 삶이 없는 세상으로 가족들은 우리를 이끌고 있다. 혼자였다면 어딘가쯤에서 이 시간을 닫아버렸을지도 모른다. 죽은 아이를 통해 아이들의 죽음을 겪게 된 부모들이 서로 지켜주며 자꾸만 돌아오는 시간을 미래로 밀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거리에서, 누군가는 말하며, 누군가는 들으며, 누군가는 울며, 누군가는 웃으며 시간을 만들어간다. 시간을 밀어갈수록 죽은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아픔은 뼈저리다. 그렇게 아픔을 삼키며 밀어가는 시간의 무게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시간으로 바꾸며 사람의 시간을 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 8개월간의 시간을 정리한 연대기가 슬플 수만은 없는 연대의 기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책쓰기 글쓰기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 양정호 고쳤습니다.
신혜정이었습니다.